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통의 날에. 다시 한번 시작! 형통의 날에. 엊그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SK, 뭐 현대, 그리고 남양까지 이 재벌 3세들은 왜 마약에 빠지나, 뭐 이런 헤드라인의 뉴스가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그 대표 자동차 회사인 현대그룹의 이 3세들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제 마약 사건으로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그럼 벌써 네다섯 번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몇몇 재벌 3세들도 마약 사범으로 형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달에만, 이번 달이죠. 이 4월 초죠. 이번 달에만 지금 SK그룹의 3세 최모 씨 하고 현대그룹의 3세 정모 씨,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 대표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의 외손녀 황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나이들이 다 30대 전후예요. 30대 전후. 아주 젊습니다. 신문기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된 원인을 모두가 해외 유학파인 것을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았어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이 해외, 특별히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 마약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들이 미국 가서 이제 마약을 접하고 그것이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제 그걸 끊을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란 이 부유층 자제들이 이 쾌락의 마지막 단계. 쾌락의 마지막 단계로 이 마약에 탐닉한다는 이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건 또 어떤가. 뭐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나라 재벌 1세대 창업주들이죠. 대부분의 창업주들인데 이 재벌 1세대들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렵게 어렵게 이 기업을 일구 왔어요. 그 재벌 1세대들이죠.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매우 크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돈을 번다는 말처럼 그 부가 사실은 2세대 그리고 3세대로 가면서 이게 부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고 더 안정적으로 되어가서 특히 이 재벌 3세쯤 되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굴러가는 시스템, 내가 한마디 말만 해도 회사가 잘 굴러가는 이 시스템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안정적이죠. 뭐 더 안정적으로 회사가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벌 3세쯤 되면 이 영미권에 유학을 다녀오는 건 아주 뭐 당연한 거죠. 뭐 정말 두세 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유학하는 학생들과는 정말 다른 이 럭셔리 유학생 시절을 지금 보냈을 겁니다.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가 있고 전 세계 어디든 뭐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다 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1세대 창업주의 이 치열한 기업가 정신을 이들에게서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 수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이들 앞에는요 형통과 평탄대로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 평탄함과 형통함은 큰 복 중에 하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형통의 날은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형통의 날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을 내가 이 복의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 형통과 평탄함은요 아무 걱정 없는 거는 이 사람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지금은요 사해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곳 같고 라는 이 표현만 봐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지상 낙원 그 자체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평화롭고 풍요롭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무 걱정이 없는 이 풍요를 누리되,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는 풍요를 누리되 꿈과 비전이 없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잃은 풍요는요, 자 보세요, 풍요예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꿈과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근데 꿈과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큰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바른 목적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인생의 바른 목적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풍요와 능력은요 반드시 뭘로 빠지냐면 방탕함으로 빠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요즘 최근에 뭐 연예인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크게 성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른 인생관, 바른 인생의 가치, 인생의 바른 목적이 없으니까 뭘로 빠져요? 방탕한 거 타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인생의 꿈이 있고 진정한 비전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빠집니다. 그거 글로 가기 바쁜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가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탕함과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상 낙원과 같은 풍요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이 식욕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갖고 싶은 거 맘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어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데 인간이요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자꾸 찾게 되는 거야.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자꾸 자극적인 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소돔 사람들은 이성,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그 이성에 만족을 못했습니다. 만족을 못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애를 추구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 창세기 통해 볼 수 있어요. 만약 그들이 그 풍요함을 받았어요. 그 풍요 속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목적을 찾았다면 어땠겠어요? 만약 그들이 그 풍요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았다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았다면, 그들이 어떤 꿈과 비전을 찾았다면 그들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는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변화시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풍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생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살기를 바라시고 풍요롭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도 바라세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야베스가 역대상 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항상 고생만 하고 환난만 당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훈련하실 때 연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존귀함과 풍요와 형통과 평탄함도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함과 형통함의 날을 주셔서 살게 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큰 풍요의 때 형통의 날을 살았던 인물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이 아버지 다윗 때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주변의 나라들과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솔로몬의 평안과 형통은 그 아버지 다윗 때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킨 결과였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예멘이에요. 예멘이라는 지역이 고대 왕국의 이름이 시바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국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왕은 늘 지혜를 갈구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게 됐고 힘이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수많은 신하들과 함께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인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시험해 봤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 왕궁을 보게 되고 놀라는 거죠. 왕궁이 뭐 굉장히 화려했던 거죠. 또 음식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 왕궁에 나오는 음식과 손님들을 접대하는 음식이 뭐 대단했던 걸 또 보고 놀란 거죠. 신하들의 관복을 보고 놀래요. 신하들의 그 옷을 보고 놀래요. 이것도 놀랄 것 중에 하나였나 봐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하들이 이 공무원복이죠. 공무원복. 그걸 입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도 놀래요. 와, 뭐 저런 옷을 어떻게 이러면서 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신하들이 앉은 좌석까지 보고 놀라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뭐. 더더구나 여호와의 성전에 그 올라가는 그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는데 여기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보면서 이 정신이 그냥 잃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란 거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1년간 함께 일했던 필리핀 매니저를 포상류가차 한국에 데려갔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필리핀 매니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공항의 규모, 화려함과 웅장함과 막 자동화 시스템 이런 뭐 인프라들을 보면서 와 이런데요. 그리고 한국의 선진화된 도시들을 보면서 입을 다무지 못하더랍니다. 우리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인데 그 전도사님 저랑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이 한 분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롯데월드를 간 거예요. 롯데월드. 거기 전철역에 탁 내려가지고 롯데월드 탁 지하철에 내려가서 갔는데 이분이 지하철 내게 내려서 롯데월드 입구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발을 벗고 신발을 들고 들어갔대요. 너무너무 이게 안 믿겨지는 일이면 실제래요. 그분이 진짜 그랬대. 완전 시골을 벗어나지 못했었던 분인데 거기서만 사시다가 롯데월드에 딱 들어가서 이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도 그러는데 필리핀 분들도 중에서 이 한국의 발전된 문명을 보고서 놀랄 분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아마 솔로몬 왕국은 그의 지혜 아래에서 대단히 그 왕국 전체가 선진화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나라들보다 뭐 앞서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야 이건 이렇게 만들어, 저건 이렇게 만들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어떤 지시들이 있었겠죠. 그 지혜가 그러면서 굉장히 선진화돼 한 20여 년 만에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었던 이 시바의 여왕이 그 발전된 왕국을 보고서 황홀할 정도로 놀랐다라는 거죠. 이 여왕은 이 솔로몬에게 자기 나라에서 솔로몬에 대해 듣던 소문이 사실이었고 직접 와서 보니까 소문으로 듣던 것은 오히려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와 복을 부러워하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하고 번영함이 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시바의 그 여왕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선물로 줘서 그를 이제 그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는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24절. 오늘 25절까지 읽었는데 벌써 24절까지 왔어요. 다 끝난 거예요. 아, 뒤에 좀 더 남았어요. 자, 24절.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듣기 원하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물들을 갖고 솔로몬 왕국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관광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 나라는요, 외국인들이 과거에 많이 방문하지 않았어요. 관광자원이 우리나라 여러분 무슨 와서 볼 게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방문이 많지 않았어요. 1980년에는 약 100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한 100만, 외국인이 한 100만 명 정도 방문했다 그래요. 그런데 2018년에는 얼마나 방문했는지 아세요? 무려 1500만 명이 방문했대요. 외국인들이 15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이에요. 5천만인가요? 얼마예요? 지금 잘 모르겠네.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인구를 모르네. 근데 1500만 명이 방문했대요. 굉장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관광자원이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이 발전된 모습과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럽니다. 이에 비해서 이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과 낮은 물가를 갖고 있는 이 필리핀의 경우에 여러분 사실 우리도 외국인이고 필리핀에서 그리고 외국인은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특별히 세부는 우리가 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흔하게 외국인들을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이 자연 환경이 일단은 뭐 천혜의 환경이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데가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사실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제가 근데 오늘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 맞나? 근데 외국인이 있는 데만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2018년 외국인 방문객이 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중에 한국인이 160만 명. 한국인 1위, 160만 명이에요. 한국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여길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700만 명 정도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필리핀 분들은 우리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돈 쓰잖아. 여러분 시티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돈 쓰잖아. 어? 돈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를 VVIP로 대우해줘야 돼. 그냥 그 관광 비자 이런 것도 그냥 패스, 아니 그냥 계세요. 그냥 더 쓰세요. 돈 쓰면서 계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 누가 대통령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말 통하는 사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우리는 VVVIP예요. 진짜 보니까 우리는 160만 명 정도가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근데 어쨌든 이 뭔가 볼 게 있어야 외국인 관광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경우는 대단한 거예요. 볼 게 없거든요, 사실은. 볼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됐고 외국인들이 와서 그 발전된 문명을 보고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맛보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또 외국인이 많이 와야 그 나라에 또 투자도 하고 여러분도 오셔서 막 투자하잖아요. 많이 와야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변함이 없어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우리를 VVIP로 빨리 대우해줘야 될 날이 빨리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과 그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것, 그로 인해서 그가 누리게 된 영화와 영광을 얻게 된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스스로 잘나서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의 모든 영화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전무후무한 풍요와 형통의 날을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었어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때문에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뭔가 먹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너 재능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돈도 주시고 뭐 이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지 맙시다. 시작. 인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되든가요? 조성은 집사님, 우리 하랑이 매동 아들, 저 귀한 아들, 저렇게 귀엽고 우리 교회에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고 얘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쟤는 모범생이에요. 아, 집사님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쟤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든가 안 되든가 저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에요. 우리 하랑이는. 근데도요, 아, 이게 자녀들이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저도 두 자녀 키우잖아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자주죠. 볼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커준 거에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냥 감사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도 잘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거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란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 자란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기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꼬맹이들 5살, 6살짜리 꼬맹이들이 지금 하르미 선생님 때문에 다 그냥 얌전히 앉아서 저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 하은아! 아멘! 아, 저 봐요. 저 말씀 잘 듣고 있는 거. 최수경 집사님 들으셨죠? 제가 지금 말씀에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쓰러질 때가 됐는데 애들이 힘들어서 이제 쓰러질 때가 됐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빨리 끝낼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굶지 않고 필요한 것들 공급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실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는 것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도 예쁜 얼굴 주신 것도 건강한 신체를 주신 것도 정말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그는 넘어질 가능성이 커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형통의 날 일이 잘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좀 내게 복을 주신 것 같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형통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라. 지금은 고생의 날을 보내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날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날이 잠시 잠깐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이유를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 주님이 솔로몬을 보면 이 솔로몬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 아,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실 때 야 나는 널 보면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나는 널 보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실 때 솔로몬이 어떤 모습이 그렇게 좋으셨겠어요? 솔로몬의 온갖 못된 짓을 골라서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릴 만한 일들을 골라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생각들과 말들과 행동을 할 때 주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겠어요? 그럴 때 기뻐하셨겠어요? 아니겠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을 때 주님은 너무 기쁘셔서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20대 젊은 날에 왕이 되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뭐 재벌 2세, 재벌 3세가 그런 사람들과 좀 달랐던 거예요. 20대 때 왕이 됐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이 솔로몬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왕이 됐는데 20대 때 왕이 됐는데 너무 겸손한 거예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철저하게 20대 때부터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왕궁과 여러 요새들을 건축하고 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변함이 없었는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2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20여 년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20여 년 계속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몇 년 섬기셨어요? 제대로 섬긴 거 제대로 몇 년 섬기셨어요? 그런 그 제대로 섬긴 그 연수를 한번 보세요. 20여 년 동안 이게 변함이 없이 간다?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1년, 2년, 3년 정도는 그래도 가요. 그런데 1년, 2년, 3년도 안 돼가지고 쉽게 무너지고 변하는 사람 많아요. 어느 날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던 분이 그 섬김의 은혜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신앙에는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아 목사님 왜 맨날 저런 말만 하시냐 뭐 이렇게 그냥 은혜로 들리지 않고 이상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굴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뜨거웠던 믿음 차가워져 그냥 이성적으로만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차가워져가지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을 때가 있었는데 옛날 얘기가 아 옛날이요 이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변함없이 이어가는 그렇게 그냥 아, 저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저분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 제가 그분을 안 지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야, 근데 그분이 변함이 없더라고요. 아, 어떻게 저 아니 오히려 더 잘 섬기고 있죠. 훨씬 더 잘 섬기고 있어요. 더 헌신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연세도 더 드셨는데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오늘 신방 후에 우리 집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남편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다 그러셨어요. 남편이랑 시간 보내는 게 이런 집사님 제일 좋아요? 남편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직접 물어보면 이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일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제일 좋다. 어떤 집사님이 아 자기는 남편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다라고 고백해 그랬더니 주변 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는 게 맞아요? 안 놀라는 게 맞아요? 나도 그런데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나도 똑같아. 뭐 그게 놀랄 일도 아닌데 우리 집도 그래.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얼굴 표정들이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원래는 정상인데 다 놀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본인 남편이 이랬대요. 다시 태어나든 나든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수십 년 살았는데도.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결혼할 거다. 이제 지금 물어보면 이게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물어보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같이 결혼할 거다. 또 이랬대요. 그랬더니 주변 분들이 또 다시 놀랐어요. 그 사이에 어떤 분은 나는 살도 닿는 게 싫어. 이런 분도 얘기도 했어요. 사실은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이랑 시간 보내고 아내와 시간 보내는 게 가장 좋아야 하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그죠? 오늘 그분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또다시 태어나도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살고 싶은 게 어쩌면 정상인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이상한 게 현실인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 없어요. 다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되 나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변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져도 나이를 더 먹을수록 신앙의 연차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사업에 실패했건 성공했건 가난하게 되건 더 큰 부자가 되건 더 유명해지건 무명해지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순수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헌신된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의 연차가 늘어날수록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전보다 더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더 퇴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영적으로 경계해야 돼요. 늘 경계.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체크해야 돼요. 체크하면서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 1000번제와 성전 건축과 여러 건축 사업을 하는데 20여 년 동안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실 때 예, 나는 솔로몬 네가 너무 좋구나 라고 하시면서 2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2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더니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20여 년 동안 주님도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1년에서 2년, 3년에서 4년 반짝하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안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쁘시게 해 주셨던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 가정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 인생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쓰길 원하세요.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내 뜻을 다 이루길 원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날을 주셨다면 그 풍요와 축복과 형통과 평탄함 속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방탕함 속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형통의 날은 더 길어질 거예요. 솔로몬이 20여 년을 지금 형통케 하셨잖아요. 더 길어지게 될 거예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돌봄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멋지게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